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현상교회 설립 21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반드시 교회와 결속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속한 회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함께 익히며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새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간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분이 교회를 향한 그분의 관심과 사랑은 어떠할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라고 말씀했고, 신명기 3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곧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면 신자는 교회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있을 때 큰형에 대해서 부모가 그처럼 사랑하고 관심을 쏟는다면, 그러면 동생은 그 형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하지요. 교회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실행되어져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현상교회 가운데, 또 보편교회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 가족별로 많이들 앉아 계시긴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혈통적 관계는 시간이 가면 해소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성도들과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구현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지상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속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함께 섞여 있지요.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 많은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이 천상교회에 함께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믿는 가족이나 교우들 모두를 다 천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도 모친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니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가족들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었죠.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손을 내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너의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21주년을 맞이한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지금 여러분들 앞뒤에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앞선 단락 11절부터 18절까지 앞선 단락의 결론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경계선을 이제 넘어서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 사실의 근간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외인과 외국인들은 충분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전에 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거슬러 좀 더 올라가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러면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이 되기 전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제가 재차 설명드리지 않아도 족할 것입니다. 불과 1,200년 전의 인류 역사만 살펴봐도 인간이 얼마나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스페인들, 서방 강대국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적으로 어느 대륙에 침범에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아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뿐 아니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언급했지만 1차, 2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총 5,400만이나 죽었습니다. 이외에도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많은 소수 부족들이 지금도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죄들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관계 안에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없는지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남 탓을 하고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헛된 공상, 쓸데없는 공상을 하면서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이런 우리들이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아니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바로 그분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때로 뭐 르누아르라든지 뭐 고갱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모네라든지 유명한 미술가가 작품을 내어놓으면 그 작품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비싼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객관적인 구속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다시 말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이 일은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의 결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에게 조금의 의로움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전이라는 단어만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지금 이와 같은 모임, 장소적인 어떤 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죠. 바로 이 모임, 이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어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더 이상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장소를 염두에 두고 무슨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송도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분을 부를 때 누구 송도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나타나고 있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어폐는 있습니다. 무리 도자를 썼기 때문에 한 개인을 두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좀 온당치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모임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게 된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칭할 때 성도라는 호칭은 매우 놀라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송도 즉 신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래요. 권속. 사실은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무리 못나도 버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혈통적인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 즉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혈통적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모가 못나고 형제 자매가 별 볼일 없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가족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형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면 당연히 그 형의 동생인 동생은 당연히 그 형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되든지 어느 가정에 누가 아픈지 나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는 끊어진 자라고 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교회 등록해서 회원으로 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타자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교회가 그러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어떤 교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교제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을 탓하기보다 다가오지 못한 성도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교회를 찾는가? 자신이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좋은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 있지만 완벽한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좋은 교회는 천상에 있어요. 죽어야만 그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아까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제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어디 유토피아처럼 떡하니 좋은 교회가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유동적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가 어떤 상태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가 항상 좋습니까?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여론이 좋은 교회가 되고 여론이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이처럼 지상에 완벽하게 좋은 교회는 물론 없는데 그러나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와 토로 삼는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에 헌신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에 관한 공동체예요. 일반적으로 이루어놓은, 번듯하게 이루어놓은 그런 교회 모습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를 가리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하고 있는 위치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좁게는 에베소 교회인 넓게는 모든 지상 교회를 가리키겠죠. 바로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와는 다른 말씀을 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 터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석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니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초대교회 당시 신약교회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 신약교회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그래놓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비상 직분으로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일반적으로 장로교 헌법에 목사, 장로, 집사만 항존직이라 그러는데 그 항존직이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영원토록 그 직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은 영원토록 존재해야 된다는 점에서 항존직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사도 베드로의 수익권 운운하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래서 지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그런 식의 논리는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더 못했습니다. 다른 사도는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꾸짖기도 했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나고 있죠. 외식하는 죄를 보고 바울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 신약교회 교사와 같은 사람들로서 독특한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가 다른 사도를 가르치거나 다른 사도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정치와 교황 정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정치의 핵심이 뭐지요?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 가운데에서 함께 형제로 그래서 교회를 다스릴 때도 장로들이 함께 집단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신약교회 설립에 함께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그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자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죠. 공회가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죠.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거 먹지 마라. 빚에 먹지 마라.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때 편지를 써보냅니다. 결정문을 써보내요. 칙령을 써보냅니다. 그때 주어를 뭐라고 언급했는가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언급했어요. 성령과 동급으로 놓은 거죠. 교회 치리회가 결국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 치리회의 결정은 곧 성령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회 터를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나 혹은 무슨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의 통제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성경을 곁에 두고 있고 성경부를 하고 있지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평소에 신뢰한 사람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은 어디에 터 위에 서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죠. 교회의 터를 절대로 다른 데 둬서는 안 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고 신자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좋은 교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는가? 말씀대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가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성찬이 시행되고 세례가 시행되는가? 그것이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가 짓지 않는가 여부를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죠? 어느 날 칸막이가 쳐 있고 불도자가 와가지고 땅을 파고 있죠. 아, 건물을 짓겠구나. 뭐 하는 작업입니까?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돌은 무생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은 모퉁이돌, 기초돌이 뭘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인격적 존재임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돌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모퉁이 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된 거대한 돌 다섯 개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돌은 길이가 16.7m예요. 어마어마하죠? 높이가 3.3m, 넓이가 4.2m, 무게가 570톤. 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 없는 건물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첫째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서 있는가? 그거라 그랬죠. 즉 말씀의 터위에 서 있는가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는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회집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 생각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뺐는데도 여전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사귐이 있다는 말은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는 거죠?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동창회와 똑같은 사귐이에요. 그것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교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동안 함께 해왔고 함께 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뭉쳐진 하나의 그냥 클럽, 사교 클럽이 된 거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동부 필라델피아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쪽에도 있어요. 거기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아니 기독교가 그리스도 없이 가능한가? 질문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책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증상들을 나열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가르쳐지고 심리적 요법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윤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싸게 어루만지고 사랑, 자비, 긍휼 그러면서 너무 좋다, 따뜻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하나의 증상으로 예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매우 가볍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가볍게 지나치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으로서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율법은 매우 가볍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교독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십계명 교독한 지 좀 오래되었죠. 갑자기 전자기가 작동이 되네요. 좀 오래되었지만 저희가 아마 10한 5, 6년 정도 십계명 교독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어떻게 증가하는가? 긍정과 형통의 복음으로 증가합니다.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성공과 긍정과 형통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마이클 호튼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튼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당은 교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해요. 스바냐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몰라요. 말씀과 관계없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관계없어도 신앙생활은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을 뭐라고 적어놓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될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확고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교회의 일치는 와해되고 그 성장은 중단되거나 빗나갈 것이다.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는 한 교회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는 반드시 빗나가게 된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좀 고상한 목적을 갖고 있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기부 모임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의 도덕 윤리를 논하고 서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자신과 상대할 만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면서 그 모임 안에 있으면서 나는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임, 사귐,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버린 예배, 교회도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21주년을 맞이한 우리 현상교회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새로운 일을 할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리폼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항상 뭐 새로운 걸 제시하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프로그램 좋다, 저 그런 프로그램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프로그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교제, 봉사, 선교 다 됐잖아요. 이거 위에 뭘 더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제 21절 이하에서 이 교회를 완전치 못해서 계속 지어져가는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것은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엄마 배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자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교회, 현상교회를 비롯한 모든 지상교회는 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재림의 날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여전히 건축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이나 혹은 큰 건물을 올리는 건축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죠. 요즘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건축 현장도 잘 정리가 물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건축 자재가 쌓여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에 가보면 연장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나뒹굴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없습니다. 발육이 부진한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몇 년 믿었는데 저 모양이지? 이렇게 말할 법한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 사회 안에도 지체가 발육이 부진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합니다. 교회가 뭐 이런가?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없는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못한가? 왜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는가? 불평을 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인격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때로 기대했다가 어떤 경우에 어떤 한 사건과 관계에서는 세상보다 못하게 어떤 문제를 처리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두 살 난 아이한테 왜 똑바로 네 물건을 챙기지 못해? 왜 더하기 빼기 못해? 그렇게 타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봐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사랑이 뭔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좋은 마음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절대로 접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무슨 말하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가 죄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죄 자체로부터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매여있진 않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으면서 완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100년이 지나도 1년, 교회가 시작된 지 1, 2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또 있어요. 항상 있는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영적 유아 상태 있는 사람들 100년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항상 있습니다. 왜? 택자와 불택자가 섞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돌아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굳이 내가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다. 특별히 요즘에 뭐 인터넷 발달도 하고 방송 예배 뭐 유튜브 들어가면 여기저기 좋은 설교자들 얼마나 설교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볼까? 오늘은 저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뭐 들어야 되는 헌금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봉독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안식일날에 대한 말씀이었죠.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말해도 뭐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게 하겠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뭘 드러냈다 그래요? 한국 교회 민낯을 드러냈다 그러죠. 그죠? 그 민낯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죠. 우리의 실력이에요.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고 그게 본래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자극을 받아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물러갈 데도 없어요.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역교회에 속하는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여 낳고 그 가슴에 저주로 우리를 양육할 때까지, 즉 우리가 죽을 몸을 벗고 천사와 같아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죠. 갈라디아서 3장에 사라, 하갈을 가리켜서 두 어머니라고 말했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품에서 잉태되고 어머니의 저주로 양육을 받고 죽을 때까지 천사와 같을 때까지 교회의 보살핌과 보호와 목양과 치리를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장, 성숙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옮겨가십시오.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단지 그냥 속해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교회가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채 지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사 중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공사 중에 있는 교회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고 섬겨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사 중에 있는 교회예요. 자, 골조만 서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칸을 쳐야 됩니다. 수도관은 연결되는데 수도 꼭지가 없어요. 꼭지 달아야 됩니다. 다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안 깔려 있네요. 보일러 깔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름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의 어떤 문제와 흠과 잘못을 보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공사하는 일꾼이 여기도 흠이 있네. 흠을 더 많이 내버려요. 여기 펑크가 나 있네. 펑크를 또 하나 내버려요. 그 사람이 그 집을 짓는 사람인가요? 파괴하러 온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교회 이런저런 연약함, 부족함, 흠들을 보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아, 이분을 내가 메워야 되겠구나. 수건이 너무 더럽네. 수건을 바꿔놓아야 되겠구나. 휴지가 가득 차서 휴지가 떨어져 있네. 아, 휴지를 버려놓아야 되겠구나. 어떤 분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네. 한번 불러서 식사해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21절에 바울은 서로 연결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짜맞춘다는 뜻이에요. 함께 밀접하게 결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섬기는 작업을,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띈 드러나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교회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무관심한 신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곧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교회가 곧 우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교회 일원이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과연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5만 교회 중에 여러분들은 현상교회를 선택했습니다. 현상교회를 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현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지어져가는 이 일에 수종들라고 봉사라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런 관계 안에서 성숙하게 될지언정 뒤로 물러가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가 지상교회에 속해서 지상교회를 섬기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지상교회 안에서 성화되지 않는 한 인격적 성숙과 성화는 불가능하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상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하고 잘 노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죠? 저하고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재밌습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 탁구 치면 그거는 노동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줄 때 상대가 나아지고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부족하면 채우고 연약하면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주년을 맞이한 우리 현상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셔야 되고 교회는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나는 그 빈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22년, 23주년 맞아야 될 것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더 좋아지는 교회, 완벽하게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를 만든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인생을 사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정과 가정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주셔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때로는 알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공고함과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때로는 배우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때로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 가운데 허락해 놓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화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상교회가 설립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셨고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에 기초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에 봉사해야 될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벽한 교회 모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